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이라는 그 가사를 부를 때에 제 마음과 온 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저는 혼자 느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가대 찬양을 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 느꼈습니까? 항상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들에게 소중합니다.
아멘.
무엇을 듣는가가 우리를 선택하게 하며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의 열매가 맺힐 뿐더러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계속 차나 어떤 다른 것들을 우리가 광고를 할 때 그 광고를 계속해서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아, 차는 어떤 차를 사면은 워런티를 10년간 준대 하면서 그 차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 차를 살려고 하는 생각이 생기고 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 차를 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 말을 듣고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필터링을 하면 좋은데 필터링을 하기 전에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그래 맞아 그래 하면서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심해야 할 이유가 그것이 내가 선택하게 하고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꿔 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최초의 인류이신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먹었더니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들어서 인생이 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를 보세요. 유다는 마귀가 유대에게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는데 유다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것으로 마음이 선택되어져서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 그것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인생이 자살하며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은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만들며 이 땅에 주신 우리의 인생의 날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의 유익이 되고 내 영혼의 복이 될 수 있는 말은 계속해서 돈을 써가면서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신앙생활에 내가 손해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과 잠시 인간관계도 접어놓는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이룰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듣는 것을 조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행하게 하며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 얘기합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아니면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밖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그릇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릇 안에 네 발 달린 짐승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물고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뭐라고 들려왔냐면은 그것을 잡아먹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내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내가 그것을 더럽다고 하고 먹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성령님이 얘기합니다. 이 일이 몇 번? 세 번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환상에 있었던 그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환상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찾는 이가 여기 있다. 바로 나로다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삶의 가운데, 이 결단 가운데 베드로의 환상을 보고서 그 손님을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지식에 의해서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자기 의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그것을 더럽다 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져졌고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다룹니까? 자기 의지를 포기하게 합니다. 자기 지식을 버리게 합니다. 자기 계획을 버리게 합니다. 자기 뜻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다루어져서 자기의 일을 포기하고 자기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다루어져 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내 주장을 내놨다가 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다루어져서 내 마음이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아, 네.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내가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변하여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내 마음을 다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루어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설교가 꼭 나에게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말씀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복되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하며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내 마음에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걸어나가고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책망하고 왜 하나님은 내게 회개의 메시지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일에 너무 불편하게 하십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걸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가고 싶은 내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있었으면 안 자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동일하게 두 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분의 신앙의 영적 토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으로 들은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영적인 토양이 아직은 길가의 나무나 돌짝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불편한 말씀이라 말씀을 들을 때에 미혹의 영이 악한 영이 그로하여 마음의 분노를 느끼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인데 어떤 이는 감사함으로 받고 어떤 이는 분노함으로 받는답니다. 우리는 마음에 받는 우리 마음의 영적 토양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회개의 메시지로, 때로는 책망의 메시지로, 때로는 정말 우리가 어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서 좌절을 느낄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의 메시지가 오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도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메시지로 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 변화, 옥토박과 같은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옥토박과 같은 마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을 다루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다루시고 있구나,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여러분에게 부담이 돼도 이 부담된 메시지가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 어쩌면 우리의 내 마음의 영적 토양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돌짝밭과 같아 길가의 밭과 같기 때문에 옥태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비싼 강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는 공항에서도 용도로 쓰이고 군대에서도 쓰이고 경찰에서 쓰이는 그런 강아지들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면 복종을 하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들은 냄새를 통하여 때로는 공격을 통해서 그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즉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사람이 훈련하고 가르치면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강한 모습으로, 때로는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는 다루시는 방법과 환경과 종류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베드로와 같이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게 하시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진 지식을 되돌아 받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은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성경은 크리스천이라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자기 주장을 포기하듯 우리는 내 주장, 내 계획, 내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해서 다루어져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새소망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사람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겨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늘 마음이 다루어져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는 늘 생각하는 거나 눈으로 보는 것, 마음 먹는 것이 늘 하나님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도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조정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에서 낙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가 좋은 그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과 아픔과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한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어떤 권세를, 우리 어떤 명예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으니 이것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손이 하트린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는 것이라고 모세가 우리들에게 샘플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가 이 광야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우리 민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그의 마음은 그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시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루어지는 사람은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이 무엇에 더 초점이 맞춰서 있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세상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생각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면서 돈 버는 것에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무런 계획과 생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선이 하나님을 겨냥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졌다면 저와 여러분도 모세의 뒤를 이어가며 정말 믿음의 삶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도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행할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여금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을 보세요. 그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는 그가 섬기는 주인에게 모함을 당해서 그는 감옥에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냐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된 메시지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의 환경, 오늘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환경에서 나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앞에 시선이 있는 자는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건져주시고 그가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그가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주시고 역사해주시기를 믿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시선으로 고정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과 좌절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피할 방법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어린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그는 골리앗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되어서 자기 장인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는 13년간 장인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찬스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어야. 자기도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자고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자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원수 갚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수 갚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 속담을 생각해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나 하면서 원수를 갚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원수 갚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는 거죠. 즉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늘 누구를 향하여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쫓기는 인생이 돼도 언젠가는 내게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원수 갚을 기회가 와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그의 믿음이 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자는 내가 원수 갚을 기회가 와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할 일을 하나님께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서 그는 그를 용서하는 마음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곳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원수 갚을 기회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에서 부딪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이 이민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외로움, 슬픔, 좌절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그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줬다 하더라도 그들을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선이 고정된 자가 되어서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만 의지하게 성경은 만들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시편 121편 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정말로 내가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면서 그 간절히 바라는 시인의 마음속에서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도움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오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믿음은 신실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게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실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써있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것을 표현하면 신실하고 구하면 하나님께 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응답을 너무너무 잘 받고 있어. 주님은 내가 생각만 해도 기도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은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을 비롯해 얘기하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응답을 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때로는 기도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의 삶을 들여보면 너무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때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해도 내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과 같이 기도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삶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적고 때로는 신실한 모습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있고 아마 그 삶이 우리가 교차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있고 없고 때로는 길고 짧고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인정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얘기합니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이하는 피스토스, 신실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죽도록 신실한 삶을 살면은 정말 죽을 수 있을 것만큼 내가 그런 신실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리고 사람 앞에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충성한다라는 것은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신실한다라는 것은 충성함을 얘기하고 충성하다라는 얘기는 또다시 우리는 믿음이 있음을 신앙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이라고 보면은 과연 내 안에 신실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 부부의 관계가 신실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아니면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들이 목사에게 이런 신실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다루어지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며 그 신실한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행사 중심적으로 그 일을 해가기 이전에 내가 이 일을 신실함으로 하는 내가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는 아니면 나의 마음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 일을 하느냐 이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건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까가 갈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니 아니요. 성경의 마태복음에 땅에 매였기 때문에 땅에 매여서 잘못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매여 하나님이 받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는 2015년의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신실한 이런 믿음은 신실한 것이므로 이런 신실한 아내의 모습으로 이런 신실한 남편의 모습으로 이런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이런 신실한 목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면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비즈니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2015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우리의 자녀들도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커서 정말 그들이 가문의 영광이 되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합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은 기도와 연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디고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황무한 어떤 강박한 마음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내적인 모습을 뒤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신실함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함에서 떠나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영과 귀신의 교훈을 쫓는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실함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혹 우리들이 미혹의 영과 악한 영의 교훈 앞에서 굴복하고 그 뜻을 따르는 모습이 과거에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순결한 신실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신실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